말씀을 아셔서 골로새서 3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온유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유고. 아멘.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2020년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껏 마음껏 받으시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아멘 하는 자가 다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할 때 기운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골로새 교회는요,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골로새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직접 가르치지도 못했고 교제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안에 우상들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또 잘못된 율법 교사들이 생겨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또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혼란한 것이 생겨 힘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과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쓴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우상에 맞설 수 있고 또 잘못된 율법 교사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참 복음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며 또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와 지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5주간은요 골로새서 3장 말씀, 특별히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것은요 세상의 것, 특별히 악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의 것, 죄악된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서로를 비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또한 개인 신앙 생활하면서 변화되고 살아야 할 것들은 이런 다섯 가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다섯 가지에게 이야기한 것은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야 할 죄인의 죄인된 삶의 습성들과 또한 새롭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새 삶은 비단 골로새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단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다섯 가지 각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미만 살펴보고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접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고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비란 보통 뭔가를 주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베풀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최고의 자비고 은혜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비는요, 무작정 주는 거예요.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요,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능함을, 무익함을, 죄됨을 인정하고 오로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 온유는요,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허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짜증낼 수 있는 상황이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성급하게 보복하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며 화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삶의 미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사시면서 이런 다섯 가지 삶의 미덕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이런 미덕을 삶에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미덕을 가진 삶을 살라고 권면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런 미덕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좀 쉽게 말하지 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옷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과 기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은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먹는 거, 자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을 두고 어떤 분은 옷 입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옷 입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항상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목욕탕 가는 거 빼놓고는요, 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옷을 입은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해준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로서 전 서강대 교수이고 현재 칼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영한 교수님은 일상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일상의 철학이라는 책 속에서 옷 입음의 현상, 옷 입음에 대한 의미와 또 옷 입음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무슨 옷,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옷은 여기서 물론 일종의 은유이다. 왜냐하면 옷은 삶의 길, 삶의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옷은 드러난다. 옷은 드러낸다. 옷은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삶의 방식, 삶의 길은 드러나고 보여준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처럼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태도고 삶을 살아가는 길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국의 남사, 거의 모든 남사들은요, 군대 갑니다.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서 직장 생활하죠. 직장 사람은요, 멋있는 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점잖게 신사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하지 못하는데, 군복만 입으면 뭐뭐가 된다고 할 정도로 말과 언행이 아무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가지의 미덕을 옷을 입으라라는 말은요, 이 다섯 가지의 미덕을 매일 어딜 가든지 그대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남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끔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이런 다섯 가지의 미덕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비의 마음을 갖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화낼 수 있는 상황,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처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이 옷에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면서 세마포의 옷이 바로 성도들이 행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의 정체성을 갖고 죄된 모습을 살았던 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은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갖고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이에요. 이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무던하게 노력도 해야 되고요 무던하게 시도도 해야 되고요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습니다. 편안한 옷, 정말 마음에 드는 옷만 입으러 가지 자기가 싫어하는 옷, 불편한 옷들은요 안 입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색깔이 튀거나 아주 밝은 옷, 눈에 띄는 옷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금은 우중충한 옷들을 좋아해요. 근데 사모는 제가 얼굴이 좀 어둡다고 밝은 옷을 입으래요. 조금 튀는 옷을 입으라고 권합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서는 한귀를 듣고 한귀를 흘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원하는 어둠침침한 옷들을 입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또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지나갈수록 아내 말을 듣는 게 좋다는 걸 깨닫게 돼서 조금씩 조금씩 밝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저는 제가 원하는 어둠 침침한 옷들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는 더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된 이후에 아내가 그런 말을 이제 목사 됐으니까 조금 더 점잖아야 되고 좀 더 밝아야 되니까 옷 입는 걸 더 세심하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정말 절대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서 늘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듣죠. 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옷은요, 때로는요, 입기 싫어도 반드시 입어야 할 자리가 있고 반드시 입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 했던 곳 중에 하나는 현재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현대전자였습니다. 현대전자의 주요 생산 제품은요 반도체인데 반도체 생산 제품하는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방진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종업원들만 그 방진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장이나 그 사장이나 그룹 회장, 더 나아가 대통령도 그 생산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방진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방진복을 입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옷을 입는 거 불편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는 거는 싫어요. 또 한 번도 안 입었던 이 옷을 입는다는 건요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옷들이 처음에 입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싫더라도 입다 보면요 몸에 맞더라고요. 적응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청바지 처음 사가지고 입으면 어떠세요? 뻣뻣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입다 보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진복을 처음 입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몸을 다 입어야 되고요 머리도 써야 되고요 입도 가려야 됩니다. 눈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처음 쓰면요 머리도 아파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입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입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적응이 돼서 손쉬워지고 편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던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올마라는 다섯 가지 미덕의 삶을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싫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 남들처럼 똑같이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시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했다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빨래는 한 번 입고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옷은 우리가 더러우면요 빨잖아요. 빨라서 다시 입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미덕을 한 번에 다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도전하면 된다는 거죠.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내 몸에 맞춰지고 이런 삶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드랍샵이라는 색다소 업종에 임하시는데 주 고객이 흑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 흑인들과 이런저런 마찰도 생기고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화가 나서 분이 날 때도 있대요. 그리고 남편과 얘기할 때 더 화가 난대요. 그래서 이분이 화 날 때마다 짜증도 내고 소리도 내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가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른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참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조금씩 되어지더란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분노하고 화나고 힘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30년, 40년, 20년 살았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큰 은혜도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한 것을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나바발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선한 다섯 가지 미덕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실천하고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은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기도 하고요 오염된 물질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멋있게 보여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요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면서부터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으셨다고 한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요 세상적인 관점, 제약된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도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온유했던 마음이요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비하던 마음이요 정말 냉정하게 되고요 굳으세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했던 마음이 참지 못하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화도 내고요, 쉽게 분노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뭇잎은 말랐어요. 다시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부끄러움은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덮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느껴질 수는 있어요. 혹 다른 사람이 모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밝혀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덮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요, 옷의 신학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죽음의 존재에서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고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염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죄를 덮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오염될 기회가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죄로 오염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죄에 오염된 흐름에 그냥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거예요. 너 잘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도 없는데 뭘 다른 사람을 생각해. 너 이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배려할 필요 없어. 너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왜 참어? 너도 사람인데, 너도 감정이 있는데 왜 참어? 너도 분노해도 되고 싸울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휩싸여 죄에 오염되고 죄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에 오염된 물결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참기 위해서는요,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나는 이런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국률하고 오래 참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노력하려고 할 때에 그래도 이런 죄의 오염에 방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도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발버둥 칠 때예요.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발버둥 쳐야 할 때입니다. 이 발버둥 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옷은요, 나의 모습을 멋있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멋있는 옷을 입고 오신다고 해서 그분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뉴저지의 어느 큰 교회는요, 주일마다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멋있는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가운데 평범하게 편안한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직 주일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멋있는 옷,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경배하면서 내 몸 단정을 다루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주차장에 나올 때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차가 먼저 나가겠다고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정말 좋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분이 선한 정말 좋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성경 지식이 많은 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여 보여질 때 그것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멋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머리로서 마음으로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다섯 가지의 모습이 있는지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정말 능력 있는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데 과연 제 삶이 어떤가 뒤돌아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가장 부끄럽게 느꼈던 분은요 바로 아내예요. 사모예 때 가장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일상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의 민낯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래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족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더 나아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볼까? 과연 제 삶의 모습 속에, 일상의 모습 속에 이런 다섯 가지의 선한 삶의 방식이 있나? 삶의 태도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 또다시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저는 결코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가 바뀌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의 믿어, 그리스도의 선한 믿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이 오래 참음과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하셔서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삶,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 내 삶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